누가복음 50번 메시지 구속을 위한 죽음에 사람 구주께서 자신을 드림 7번째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22장 7절부터 20절에서 우리가 유월절과 주님의 만찬을 봄을 지적하였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에는 유월절을 먹는 것에 관한 기록이 있고 19절과 20절에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그분의 만찬을 세우신 것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누린 주된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그들이 먹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누리는 주요 항목은 어린 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누림을 위한 주된 항목은 떡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며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전에 다루었던 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이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분은 떡으로서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린 양이 아니라 떡입니다. 어린 양은 단수의 실제였지만 떡은 뭔가 단체적인 것입니다. 한 알의 밀로는 떡 한 덩이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떡덩이는 하나의 단체적인 실체, 곧 많은 밀알들로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어떤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에는 단체적인 어떤 것을 마음껏 즐긴다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상에서는 상징들, 특히 떡이 매우 의미심장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 특징은 하나의 단체적인 실체, 곧 하나의 단체적인 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상에 있는 떡은 주님의 죽음 후에 오는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그분의 부활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생기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떡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 전에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 후 그분의 부활 안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개인적인 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단체적인 실체입니다. 이 실체는 단체적인 몸을 상징하는 떡덩이, 즉 떡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주님의 상의 떡에 관하여 많은 진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한 누가의 인상이 바울의 계시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떡에 관하여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으로부터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있는 바울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떡이 구주의 실제적인 몸을 상징할 뿐 아니라 그분의 비밀스러운 몸, 곧 교회를 상징함을 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몸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떡에 참여하였으므로 한 떡이요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그분의 한 몸으로 만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한 몸으로 구성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교회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는 교회에 대한 어떤 암시 또는 지시가 있습니다. 예로서 10장에 있는 여관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15장에 있는 아버지의 집은 교회를 암시합니다. 더 나아가 20장에 있는 포도원의 비유에 교회에 관한 암시가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포도원지기들에 비유됩니다. 20장 16절에 의하면 포도원지기들은 멸망당했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 요소들인 신약에 믿는 이들입니다. 20장 17절과 18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분 자신을 모퉁이 돌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이 모퉁이 돌은 분명히 교회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복음의 교회가 언급되어 있다는 또 다른 강한 암시입니다. 이제 22장에서 떡은 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진전된 그 외 다른 곳에 의하면 떡덩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22장 19절의 떡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죽음 전에는 사람 구주께서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 부활 안에서 그분은 떡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에서의 누림은 어린 양에 속하지만 신약의 절기에서의 누림은 떡에 속합니다. 어린 양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 떡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진열하고 전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죽음을 전람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 임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에 있지 않고 그분의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떡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그분의 죽음을 전람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주님 자신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주님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떡은 더 이상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주 예수님과 믿는 이들을 포함하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상의 재정에 있어서 떡이 주된 요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을 보지만 상 위에서는 떡을 봅니다. 주님의 상에 임할 때 우리는 그 떡이 머리와 몸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와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완전한 떡, 단체적인 실체입니다. 어린 양이 떡이 되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죽음을 통하여 부활 안에서 어린 양은 떡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의하면 주님은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그 후 부활 안에서 많은 밀알들로 구성된 떡이 되셨습니다. 이 떡은 무한한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거듭거듭 주님의 상을 상고한 후 나는 떡과 잔이 무한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로 나오신 후 그분은 그분과 우리를 포함하는 떡이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언약이 되었고 이 언약은 잔, 즉 분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잔으로 우리에게 분배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분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22장에 세워진 주님의 만찬의 중요성을 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만찬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깨달음의 부족.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만찬이 세워질 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주님이 떡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분의 몸을 말씀하신다. 이것은 무슨 뜻이지? 어떻게 떡이 몸이 될 수 있는가? 떡은 식물의 생명이고 몸은 동물의 생명이다. 어떻게 식물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떡을 관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좌우편에 앉은 것만을 관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는 스스로에게 나는 이 떡에 관심이 없다. 나는 보좌에 관심이 있고 내가 주님의 좌편이나 우편에 앉게 될 것인지를 관심한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떡과 잔에 관한 주님의 말씀에는 마음을 두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서 배워야 하고 또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보좌나 주님의 우편이나 좌편에 앉는 것을 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떡, 몸, 교회 생활을 관심해야 하며 잔, 즉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분깃이신 삼일 하나님을 관심해야 합니다. 죽음과 부활. 그분의 사역 안에서 갈릴리에서든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서든지 사람 구주께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세 번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만찬의 제정과 함께 그분이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제자들을 끝내시고 장사 지내셨으며 그들을 구속하시고 싹트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싹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그들을 그분 자신과 하나인 한 떡으로 만드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축복이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람 구주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 자신과 하나됨 안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삼일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희년의 상징. 몸으로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고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축복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몸을 상징하는 떡을 보며 삼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잔을 봅니다. 상에서 우리는 생명과 축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삼일 하나님의 누림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희년의 상징인 주님의 상의 의미입니다. 유다를 드러내심. 22장 21절부터 23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 중 한 사람이 그분을 배반할 것이라고 지적하심을 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주 예수님을 배반하려던 사람은 물론 유다였습니다. 드러난 후 유다는 사람 구주의 만찬 앞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분 안에 참된 믿는 이가 아니라 사람 구주에 의해 심지어 마귀로 간주된 멸망의 아들이었으므로 사람 구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3절은 유다가 22장 19절과 20절에 언급된 주님의 만찬 후에 떠났다고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의 기록과 마가의 기록은 22절부터 24절에서 그분의 만찬을 세우시기 전에 마가복음 14장 18절부터 21절에서 유다가 주 예수님에 의해 그분의 배반자로 지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가의 기록은 역사적인 순서에 따르는 반면 누가의 기록은 도덕성의 순서를 따릅니다. 당신은 왜 주 예수께서 유다를 드러내셨는지 압니까? 주님이 그를 드러내신 것은 그분이 반대자들에게 넘겨질 시간을 재촉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유다로 하여금 서둘러 그분을 배반하게 하셨습니다. 겸손에 대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실족을 예언하심.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겸손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들의 실족을 예언하십니다. 24절은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고 말합니다.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투쟁을 좋아하는 것, 논쟁의 열심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제자들이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마음에 두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분이 그분의 몸과 피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신 동안 그들은 그들 중 누가 더 큰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왕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확실히 천연적인 자기 본유의 생각과는 반대입니다. 28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보좌를 생각하지 말라. 나의 시험에 대해 생각하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 너희는 큰 것에 대해 잊어버리고 이제 나의 시험, 곧 나의 고난 안에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29절과 30절에서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왕국을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왕국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하려 하노라고 계속하십니다. 여기의 상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절의 비유에 나오는 잔치이고 이기는 성도들을 위한 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혼인잔치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보좌나 크게 되는 것을 관심하지 않고 왕국, 즉 희년을 관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왕국 안에서 그분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오는 시대 안에서일 것입니다. 그때가 제자들이 보좌에 대하여 생각할 때일 것입니다. 22장 31절부터 34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그분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은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31절의 대명사 너희는 복수이지만 32절에서는 단수입니다. 33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답하셨습니다. 35절부터 37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검을 사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여행을 위해 전대와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듯이 검을 지니고 다녔었습니다. 구주의 말씀은 그분이 다가오는 체포에 저항하기 위해 제자들이 스스로 무장하기를 원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제자들은 검을 사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검으로 싸우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그분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셨을 때 그분은 족하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검 둘로 충분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대화가 충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을 읽는 어떤 독자들은 누가복음 22장 38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독자들은 문법을 무시하고 주께서 검 둘로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분은 제자들의 대화가 족하다는 것, 즉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것에 대해 더 말하지 말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로 더 이상 너희에게 말하기 원치 않노라. 내가 나의 상에 대해 너희에게 말했을 때 너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너희의 겸손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했을 때 너희는 깨닫지 못하였다. 지금 너희는 검 둘을 가지고 있다고 내게 말하고 있다. 너희의 대화는 족하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죽음의 고난에 대해 기도하시고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심. 22장 39절부터 46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그분의 죽음의 고난에 대해 기도하셨고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39절과 40절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40절에 언급된 곳은 겟세마네였습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도록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42절에 의하면 주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잔은 구주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42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3일 하나님은 영원 과거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계획 가운데 신성한 삼일성의 둘째가 성육신 되셔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일성의 둘째는 창세전, 곧 영원 과거 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정한 바 되셨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은 창세로부터, 즉 하나님의 타락한 피조물들이 존재하던 때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의 타락 이후 어린 양, 양, 송아지, 황소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참된 어린 양으로 오셔야 할 그분을 가리키는 예표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3일 하나님은 3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의 거룩해 됨을 위해 예표들이었던 희생들과 제물들을 유일한 희생과 제물이신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신 그분 자신으로 대치시키기 위하여 3일 하나님의 둘째, 곧 인간의 몸을 취하여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인 여기에 그분의 기도에서 그분은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3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아버지의 이 유일한 뜻을 기꺼이 행하고자 하셨습니다.